저희 집사람, 아내, 저기 있는데, 조영이와 딸 주신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주원이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서 이 사랑침례교회를 나오는 오승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벌써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간증을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서 간증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무척 싫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남한테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질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아마 1학년이나 아마 2학년 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동네 친구들을 따라서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부를 때그 여름 성경학교를 그 동산에서 가까운 동산에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친구들을 같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잘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꼭 맛있는 과자, 사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받아 먹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게 전부였었습니다. 이제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는 참제 인생에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 그게 그 어린 제 마음 속에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씨앗이 그때 싹 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삼남이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14살 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아마 40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한약을 복용을 하셨어요?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한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술, 담배를 워낙 좋아하셨죠. 근데 한약을 복용하셨는데 아이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아가셔버렸어요. 숨도 안 쉬고. 그래 그 어려운 형편에 이제 그 아버지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셔버리고 보니까 뭐 숨도 안 쉬고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인데 고향의 어르신들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부고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지 갑자기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고향으로 다시 불이 났게 또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뭐. 그 부고 했던 거다 취소해달라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근데 하셨는데 갑자기 들어놓아서 아버지 당신이 그냥 이렇게 뭐가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물체가 안 보인대요. 나중에 이제 안과 통해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냥 시신경이 거의 말라가지고 도저히 뭐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났었습니다.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실 때, 바로 보지를 못하고, 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도 큰 나무가 그 형상에만 조금 있는 그 정도의 시력만 있었고, 완전히 그냥 다 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인생의 무상함을 아마 느끼셨나 봐요. 느끼셨는지, 그 어린 저보고 아마 제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였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저보고, 야, 숙로가, 나를 좀 데리고 천주교회를 좀 데려다 다오.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뭐 아버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아버님 손을 붙잡고 천주교를 제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천주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 이제 그래서 그때 아버님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또 저희 어머니하고 제 밑에는 여동생하고 이렇게 다 천주교에서 이제 영세를 받고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모두 다 다시 개종해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두분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은 다시 침례를 받고 침례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 천주교를 가지가 싫더라고요. 천주교를 나가가 싫어요. 그 어렸을 때 성경, 여름성경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들려줬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개신교, 기독교 교회를 나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참그 아버님의 그 실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의 그 어렸을 적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난한 생활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그 삶의 경험들은 정말 여기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서서 그 시장 바닥에 가서 이렇게 바구니에 달아 놓고 그냥 야채 파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희들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전심 굶는 것은 뭐 매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그 밥을 굶고 다니고 그러면 그 빵을 이렇게 동그란 빵, 식빵, 꼭수수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배급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학교에서 주는 빵을 먹기도 하고 뭐 죽으로 연명하는 것은 뭐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그냥 들판에 가서 풀 뽑아다가 그거 어떻게 해서 국 끓여서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매일 방은 그래도 추우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젊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19공탄이라고 있잖아. 19개 구멍 뚫리는 까만 19공 연탄. 이제 그걸 사다가 때워야 되는데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사다 놓고 때울 수가 없으니까 매일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장사해갖고 번 돈으로 매일 가서 저보고 두 장씩 이렇게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심부름을 시키면 그걸 새끼에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하나씩 들고 이렇게 그 연탄을 제가 심부름하면 그렇게 사다가 집에서 불을 떼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저보고 주일날 아침에 또 이제 불이 꺼져가기 전에 사와야 된다고 그 19공 연탄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러 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를 제가 다니는 장로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정문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연탄을 사러 가게 됐어요. 그 연탄을 사러 가면서 보니까 제 나이 또래 그 어린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되는 그 나이 또래 어린 또래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 그 어른들 이렇게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참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못 가고 있다.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 그런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히 부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진화 겨우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해야 되는데 지나갈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버님이 어떻게 그걸 정보로 아셔가지고 그제 기억으로는 CCF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크리스찬 CCF가 이게 뭐그 미국의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단체에 속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세계 기독교 뭐 아동복리회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 미국인 부인 그 미시즈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인 부인이 저하고 이렇게 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저한테 중학교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분 평생 못 잊고 제가 미국에 오래 전에 갔었을 때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 계통을 통해서 좀 찾아보다가 결국 못 찾았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 중학교를 그래도 겨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밑받침이 돼갖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도 마치게 되고 또 다시 일반 대학도 마치고 뭐 신학교도 두 군데나 거쳐서 나중에는 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었습니다만은 중학교 이제 입학할 당시에 그 장로교의 통합집교회 사찰 집사 그 아들을 만나게 돼갖고 친구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도 정말로 자연히 저도 그냥 당연히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장로교 통합집교회에서 그때부터 아주 꾸준히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장로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한 8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17살 때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기도 하고 그래요. 17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세례받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나중에는 이제 그 장로교회 통합측 장로교회 신앙생활을 거쳐서 제 평생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니까 이제 감리교 생활을 또 했었고요. 감리교 생활을 한 다음에 또 침례교에서 침례교 신학을 하게 되면서 침례교 신앙생활을 침례 다시 받고 침례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가 자라면서 야,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 나도 참 나같이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을 좀 돕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뭐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장로교 통합집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제 형편을 보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로서 산다는 것이 평생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꼭 네가 신학을 하고 싶다면 근양에 뭐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도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일반 대학교 4년을 공부를 한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한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흘러버리고 지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때 목사님하고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 그때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일반 대학을 4학년을 정식으로 졸업을 하게 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 삶을 사겠습니다. 하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좌우지간 하나님이 제가 아마 그때,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지만 그때 예비고사라고 그랬었죠. 예비고사 제 보고 뭐 한해 정도 더 있다가 아마 예비고사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비고사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일반 대학을 마치고도 또뭐 침례교 신학하고 또 장로교 신학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공부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다음에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바로 목회를 못 하고 뭐 거의 한 9년을 지내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강권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9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뭐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 저 오순록이는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다 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후원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앞서 먼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냥 신학교 들어갈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이 있어야 되니까 찾아가서 추천받고 그래서 신학교 입학했고 뭐 들어가는 모든 학비도 내가 그냥 다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충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또 이제 뭐 전도사 시취를 해야 되고 목사 시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은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그냥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서 알고 다 그냥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 논문 써서 제출하라면 요구하는 논문 다시 써서 제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었죠. 근데 우리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골프채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어도 골프 실력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신학교를 두 군데나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후원받고 이런 모든 바탕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도저히 뭐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목회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조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23살 때 같아요. 군 복무 23살 때. 그때 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군인들은 11조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변화를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11조 신앙을 별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질 못했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11조 신앙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군 복무를 요즘은 뭐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하사관 근무를 한 11년 하고 직업군으로 있다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11조 신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고 노력을 했어요.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월급장이 할 때는 괜찮은데 요즘 뭐 보면은 갑작스럽게 뭐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11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없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켰더니 좌우지간 뭐 구약시대에 보면은 흔들어 넘치고 차고 넘치게 아주 받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뭐 그런 큰 넘치는 복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은 뭐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처갓집에 자기가 친정집에 그 김장하러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보고 나보고 왜 11조를 안 내냐고 막 그렇게 추궁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11조만큼은 그렇게 좀 열심히 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그 대두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왜 율법적으로 11조를 지키려고 그러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금을 좀 해봐라. 그런 말을 자꾸 듣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전에 다니던 친명교 담임 목사님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그 예수님께서 박하와 회한과 근처에 11조를 그 말씀하시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뭐 이런 거 그 예수님이 언급하셨다고 한 것을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11조를 강조를 했지 않느냐. 그 11조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때가 사실은 예수님도 구약 시대를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11조도 사실은 그게 구약 시대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그 인쇄각에 뿌리는 자는 인쇄각에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정동순 목사님께서 감사금을 하되 최소한 11조 이상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헌금의 생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거를 저도 아주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 제가 그때가 아마 86년 것 같아요. 86년에 서울에서 감리교 신앙생활을 할 텐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감리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밑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개척교 하실 때 엄청 좌우지간 뜨거웠어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뭐랄까 영적 세미나 뭐 부흥이라 하지 않고 영적 지도록 세미나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방언을 한 사람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빙 둘러 서라는 게 강공술로 하듯이 이렇게 빙 둘러 서라고. 지금부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뭐 그냥 뭐 생전 처음 봤죠. 그런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와그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 거기서 또 다 방언 받았다고 방언이 터졌다고 이제 방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난 저렇게 방언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원치 않고 저건 못마땅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방언을 주시면 제가 방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워낙 전국에 아주 부름을 받아서 부흥집회를 다니시고 심지어 해외도 나가시고 매주 기독교 방송에서 또 설교로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집회 가시면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3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중간 정도 아마 이틀이 넘은 것 같아요. 3일 견디기가 좀 힘들거든요. 금식 기도 하면은. 근데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저녁 때 기도를 끝내고 어둑어둑해질 때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완전히 뭐 잡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분명히 있죠. 다 뭐 시내버스 엔진 소리도 들리고 다 사람들 뭐 말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죠. 이렇게 눈 감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가 그 여러분들 그 시중에 보면은 상점에 디지털 광고 그 문자가 이렇게 탁탁탁탁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까빠르끼리 꾸삐리끼리 꾸삐리끼리 까빠르끼리 꾸삐리끼리 꾸삐리끼리 까빠르끼리 꾸삐리끼리 꾸삐리끼리 문자가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집이 다 왔을 텐데 집에 가려면 그 종점에서 내려서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종점까지 왔다가 다시 그 버스를 타고 교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기도했던 교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한번 했죠. 그때 그 보여줬던 글씨를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때만 해도 하도 그 교회가 요란스러워가지고 남자 권사분이 한 분이 국방부에 뭐 5급인가 4급으로 계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또 방언을 가서 통역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까빠라끼리 그러면 이게, 응? 이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 다음에 꾸뿌리끼리 그러면 그것은 구프려 구부려서 엎드려서 구부려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 다음에 끼삐리끼리 그러면 그것은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그 통역어를 한다는 그 은사 받았다는 그 남자 권사분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가르쳐 줬어요. 아, 나 이런 글씨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까빠리끼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꾸삐리끼리는 구부려 기도하라. 끼삐리끼리는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 같은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아, 그 말씀이 맞다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계속 아주 그날 한 시간 이상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그 가르쳐 주고 보여준 그 글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저는 방언을 받았죠.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그 방언이라고 오순절 은사 운동하는 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방언, 그런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아주 제가 그때부터 이 사랑 침묵기를 나오기 전까지 거의 한 28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뭐 더 이상 기도, 보통 이렇게 기도하다가 더 이상 뭐 기도할 말이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까빠리끼리식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방언 기도라고 뭐 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방언 기도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막 그냥 대내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기도하는 대상자들의 생각이 많이 나요. 수없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어떤 사건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랜 동안 그 막, 그래, 모르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예,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정말 방언인 줄 알고, 이 사랑 침례교를 나오기 전까지, 평생 한 28년 동안을 써먹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산에 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소리를 큰 소리로 야호! 하고 소리를 치면은 다시 야호! 하고 그 메아리가 들려오잖아요. 메아리 소리는라도 그렇게 소리를 산에 가서 치면 다시 듣게 되고 응답이 있는데 아무리 방언으로 목이 터지게 기도를 해도 방언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방언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 지금 이제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다시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완전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그쳤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도 아닌 그 엉터리 방언을 저는 28년 동안이나 당연한 방언으로 알고 사용하면서 써먹고 그랬으니 정말 얼마나 한심한 죄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침례교를 나와서 다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그 말씀이 분명히 맞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다음에는 완전히 더 이상 하지 않고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그냥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또 이제 직장사를 하고 그러면은 주일날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인천에서 살면서 인천으로 이사 온다면은 수원까지 매주일 저희 집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아들, 딸을 데리고 이제 수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제가 그때도 못 갔어요. 뭐 직장 때문에. 근데 운전을 하고 수원으로 예배 드리러 간다는 사람이 차가 전복돼가지고 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사거리에서 너무 급하게 좌회전 하다가 그냥 차가 넘어져 버린 거야. 차가 넘어졌어. 다행히 그래도 큰 부상이 없이 끝났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차 전복사고가 난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그 멀리까지, 수원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가정의 배를 인도하고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한 6년 동안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뭐 그냥 평신도의 신분이고 그랬으면 뭐 가까운 아무 침례교라도 그냥 정해서 다니면 좋았을 텐데, 저희 집사람도 제가 목사 교회 가면은 교회 직분이 뭐였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숨기고 난 뭐 아무 직분도 안 받고 집사 직분도 안 받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목사 안수 받았었는데 사실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입니다, 호칭을. 저는 뭐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고 말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또 집사람한테는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목회도 못하면서 사모님이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 교회나 이렇게 함부로 정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작년에 그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13년도 말에, 2013년도부터 벌써 이제 그 WCC가 자꾸 매스컴, 교회 매스컴에 자꾸 나오게 되고, 뭐 종교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WCC의 역사, WCC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자세히 몰랐었어요. 뭐 종교 다원주의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신이 다 구원이 있다, 뭐 그런 놈 알지 구체적인 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목회하는 친구한테 좀 질문을 했더니,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서 WCC에 대한 역사, WCC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현 상태,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검색을 하다가 결국은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그런까지 이제 검색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정동수 목사님 동영상이 막 이제 들어오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또 마침 돈벌이를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을 텐데, 한 달 정도를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 정동선 목사님이 올려놓은 유튜브 각종 설교 강의를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집에서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강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담임 목사님이나 어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제가 찾아보고 제가 알고 그러고 말았었는데, 제가 모르고 궁금했던 모든 내용들을 아주 그 정선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시원스럽게 아주 다 해결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을 매일 거의 뭐 한 8시간씩 보게 됩니다. 강의 그거를 또 그 뿌린트를 하게 돼 있더만요, 내용을요. 그래서 그걸 뿌린트 하면은 뭐 한 이렇게씩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한 5권 정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영상도 보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고 난 결과, 야, 정동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모든 설교나 모든 강의 모든 내용들은 전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가르침을 받은 모든 교리에, 성경 말씀에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다,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국은 이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2013년 2월 달에 처음 이제 교회 예배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예배 참석한 게 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그 제가 송도 주안 지역에 속하는데, 송도 주안 지역의 모임을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갖는다고 오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그 전달을 받고 마침 또 사모님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는 사모님 얼굴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서둘러서 부지런히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죠. 찾아왔더니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많은 그 신앙의 대화도 나누고 뭐 이제 다과도 들고 뭐 이랬죠. 그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 보려고 딱 갔더니 벌써 한 형제 자매분들이 한네 분,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를 봤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장영철 형제 큰아들 같아요. 장원이. 그 큰아들이 아마 그때 한 2학년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근데 아저씨, 나 혹시 소변이 급하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 또 있어? 그래 갔더니 가서 소변을 보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저 화장실이 목사님 네 분만 사용하는 목사님 침실 전용 화장실이었어요, 보니까. 야, 그래서 참 교회 나온 지두 달도 채 되기도 전에 참 담임 목사님 사택을 다 방문을 해보기는 제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이었었거든요. 참 지금 보면은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목사나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부담 없이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대하여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성경 강해뿐만이 아니라 성경 관련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드셔서 모르는 성경의 내용들을 시원스럽게 아주 알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아주 권위 의식이 없으시고 부담 없이 언제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우리 정동수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볼수 있는 인천 사랑 침례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